오늘 이 설교 제목은 진리로 인해 감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베테랑스 데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러죠. That's Red Letter Day. 그래서 그렇죠. 쉬는 날이죠. 근데 그 베테랑스 데이가 그냥 공휴일로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휴일은 휴일이지만 뭐 다 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베테랑스 데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있죠. 베테랑스 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죠?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국군의 날이었다가 무슨 뭐 재향군인의 날이었다가 뭐 상위군인 것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다 의견 통화를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베테랑스 데이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에도 이렇게 observe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좀 많이 바뀌고 날짜도 좀 바뀌고 그랬던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테랑스 데이는요 그러니까 모든 전현직 군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사실은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우리가 군인 그러면 경직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군대의 목적은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이 국가,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수호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국가라는 개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어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그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될 때 바르고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치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하신데. 우리가 잘못하면 뭐 종교와 정치의 분리다. 그 분리가 왜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처음에 그 같은 것들을 얘기했던 그 파운딩 파더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오히려 이 성경적인 그런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런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대신에 모든 나라는 그런 이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나라는 해야 한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그 국가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 하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국가와 권력자들에 관해서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직접적인 진리로 인한 감사의 주제와는 조금 좀 다른 것이지만은 생각부터 좀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13장의 4절,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에 지금 여기서 이제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국가의 어떤 그런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힘쓰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권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로마서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그 로마서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 우리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살았던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묶고 있었던 죄에서 우리 벗어나게 한 그 아름답고 그 복된 소식이 있는 게 로마서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맨 그 끝에 부분은 보면은요, 우리가 덕살로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의 수고라든지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 가지고 사람이 자유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12장의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관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 간의 관계는 이래야 합니다. 서로 간에 기쁨이 있으면 더 배가 해주고 슬픔이 있으면 덜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 쭉 해요. 서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13장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읽으셨던 이 말씀이에요. 권세에 대한 얘기, 국가에 대한 얘기. 더욱더 커다란 공동체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떤 복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그 크리스천들 때문에 더 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나라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기독교야,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야 라는 것도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교회는 또한 이 국가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국가관을 크리스천들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테랑스 데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켜야 하는 거. 이걸 잘하는 국가가 건강한 국가예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우리가 돼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에 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태어나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잠시 동안 계시다가 또 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거는요, 자유와 진리가 그래도 수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헌신된 크리스천들이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진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모든 좋은 거는 다 받으면서 미국을 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티튜드라는 그 단어가 저분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을까 의문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국가가 온전하게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신앙 양심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명히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자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기독교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있고 거짓 자유가 있는데 참된 자유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인데요.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 감사하는 태도,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건강하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뭐죠?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 밥먹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먹이죠? 그랬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보니까 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자꾸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크리스천이티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내가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진리라는 것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진리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진리 그러면은 금방 예수님이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리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면은 답이 벌써 나왔네요.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자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헌금하고 결심 찬송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진리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도록 제가 좀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리가 뭔가, 진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예수님과 어떠한 삶을, 어떤 연결되어서, 어떤 연관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좀 질문을 드렸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진리가 뭔가?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들 한번 추측해 보시면 누구 같으세요? 제자들이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 질문을?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맞췄습니다. 진리가 뭔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인물.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죠. 십자가형을 당하게 처형하기 위해서. 근데 그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 질문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왔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뭐 나라 모독이다, 뭐 하나님 모독이다, 유대인들 모독이다, 이 자가 바로 모독하는 자다, 그러고 예수를 끌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유대인의 왕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아니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질지 아닐지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그분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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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뭔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빌라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코앞에 닥친 사건과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리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시죠. 그걸 다 그냥 진리라는 말씀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성도님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세요. 예수님의 본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본질이 진리시지만은 예수님의 이름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그 성품과 본질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부인하실 수 없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는 반드시 그 코스를 완성시키고 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라는 게 어디 있냐면요, 세상 마지막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이라는 우리 계시록 있죠. 요한 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19장에 11절에 보시면은 과연 말을 타고 있는 분의 그 이름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요. 신실하신 분, 이시자 또한 참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이 신실하신 분이요 참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영어로 써놨지만은 faithful이라고 해요. 참되신 분은 true예요. 진리 그 자체예요. 제가 영어 발음이 잘 나왔네요. faithful. 예, faith. 자, 예.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진리는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 진리가 뭐죠? 아, 예수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 진리가 뭡니까? 아, 예수님이죠. 답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들이닥친 코앞에 닥친 상황들과 사건들 앞에서 이를 당장 해결하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나 자원들이 그 순간에는 난 더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진리라는 답은 알아요, 예수님. 그러나 닥친, 갑자기 닥치는 그런 일들, 사건과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은 예수님과 무관하더라도 그것이 된다면 그건 나에게는 그게 상황과 순간의 진리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우는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그게 사실은 성경적은 아니었는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성경 진리는요 사실은 언제나 좀 편하고 일리 잘 되게 한다면 누가 다 선택을 안 하겠어요? 다 선택을 하죠. 그런데 성경 진리는 일을 잘 되게 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편하고 싶은데 성경 진리를 선택하면 편하게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리는 진리를 대면하는 순간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순종의 선택을 요구해요. 힘든 일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어쩌면 진리와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죠. 봐라,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안다 하시면서, 그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나는 풀을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다 염려가 되는 걸 내가 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어떤 우리의 필요에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구와 같은 말씀이니까 어떤 전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진리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채우심을 경험할 거라고 하고 계세요.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 내 일이 잘 될 것이다 하고 내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그 순간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인생 우회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은요,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가는 이야기 중에 중간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쭉 한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산길에 앉으셔서 쭉 크리스천으로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 같은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컨스티튜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를 담고 있고 꼭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은요, 어쩌면은 그 생각이 나실지도 몰라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혹시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예, 오래전에 제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니신 그런 분들은 거기 국민교육헌장에서 다 못 외우면은 매출이 맞고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한테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딱 일어나죠. 나는 뭐 이러면서 막 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거기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밸류를 많이 이제 집어넣었던 그런 것들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을 인생의 기조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팔복의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점점 무거워져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위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덜컥덜컥 드러내셔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그런 법에 대한 것도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관계에 들어와서도 말씀하시는데 관계도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생존권까지 걸려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으면은 더 맞으라 그러고 벗기면은 더 다 벗어서 주라 그러고 빼앗으면은 그냥 빼앗기라 그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님 같으시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떠세요? 뭐야, 죽으라는 얘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진 않더라도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신경을 끄기 시작하는 걸 아세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 것도 막막한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살라는 건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마태복음 6장 33절 진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리만으로는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염려에 가득 메어 있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걸 외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 그냥 염려가 엄습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 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그래서 그 근처에 말씀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아라를 네 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다고 해도 갑자기 닥치는 일들 그리고 항상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서면 염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살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가 다 산 다음에 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순서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너희들이 인생에 새로운 능력이 있다. 새로운 장래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잠깐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신 대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된 것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디자이어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디자이어하고 살 때 힘이 생기는 것도 이제는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살 때는 내 앞에 지금 내 코가 석잔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꼭 믿고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아까 보셨던 말씀이지만 빌라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나에게 속한 자는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들게 여겨지고 이게 도대체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지 하면 선택을 그쪽으로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진리를 믿고 따를 때 가장 큰 방해가 있어요. 이 방해가 뭔지를 잘 아신 다음에 선택에 좋은 선택을 내리셔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꾼이 있는데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보다 성령의 생각보다 욕심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내 상식에 딱 맞아요. 내 계산은 딱 맞아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Better option. 그게 그렇게 우리를 끄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선택하는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잘하면, 그래서 진리를 선택하는 거는요, 우리가 훈련이 계속 필요해요. 아니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 될 때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금방 듣고 따라갈 수 있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따라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내 욕심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의 이해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은, 제가 저기 써놨지만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자,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죠.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새번역으로는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한번 잘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윤리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39절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다윗이 이제 튼튼한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잘 아시죠?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망령되게 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두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 나라가 생겼고 북쪽 나라가 생겼어요. 남쪽 나라의 임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었습니다. 북쪽 나라의 임금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네가 북쪽 나라 왕이 되도록 내가 해준다. 내 말이 있고 내 약속이 있다. 따르면 그 왕조는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이 여로보암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 좋죠.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옵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요, 약속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저기 적혀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바로 조금 뒤쪽으로 보시면 12장의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항상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생각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분명히 그 순간에는 아멘을 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마음의 생각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는데 내 욕심에 딱 맞는 거에 다이얼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사람이 점점 생각이 되고 상황이, 사건이 그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시 다윗 가문으로 사람들이 갈지 몰라.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골몰에 지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궁리라고 하죠. 생각을 굴리는 거를. 28절에 궁리를 한 끝에라고 해요. 생각을 돌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접어놨어요. 이미 좋은 거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욕심에 골몰하면서 생각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실행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결책이다. 그래서 송아지 둘, 금송아지 상 두 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남쪽까지 갈 필요 뭐 있어? 여기다가 절하면 돼. 이게 당신들을 구해내신 신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욕심은 내가 편한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어요.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편한 거, 내 만족, 그것과 맞는 것으로 내 다이어리 돌아가요. 내가 왜 이렇게 애써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돼? 내가 왜 마음이 이래야 돼? 싫은 거예요.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 욕심과 단짝은 편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예수 믿었으니까 다 이제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같이 임하는 귀한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 코이노니아, 크리스찬의 펠로십은 바로 그런 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펠로십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삶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죠. 매일 훈련해요. 방학하면 안 됩니다.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대하십시오. 쉬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거 쉬우세요? 아유, 스트레스 받죠. 어떨 때는 우리 말씀 보는 것보다는 피곤할 때는 뭐 하고 싶은 게 뭐죠? 어디까지 봤더라? 넥스트 에피소드 뭐지? 이거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기도하고 말씀보다는 다른 걸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하게 돼요.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는 진리가 나왔다면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는 이거 불편하지만 이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선택의 훈련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선택의 훈련이 있고 없고가 갑자기 어떤 상황과 사건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구분짓게 만듭니다. 이 훈련이 안 됐으면 내 편한 대로 가요. 아무리 하느님 말씀해도 내 편한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진리로 사는 삶의 훈련이 있으면 정말 일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오해받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택해요. 진리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서로의 권면하는 그런 삶이 이 삶의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룩한 훈련이 희박해지면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모든 인류의 히스토리가 끝나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마지막 때에 점점 그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예수가 누군지도 믿고 내가 안다 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요. 떠나는데 떠나는 것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하는 것에 전혀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으로 순간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당하고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면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를 선택하면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 주변과 내 상황 속에서 안 보일 뿐이지 절대 외롭지 않아요. 거짓말은 우리를 잠깐 속입니다. 왜 꼭 너 그렇게 혼자서 고립돼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지키는 거 그 결코 외로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6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요한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냥 이 순간에 지금 닥치는 그런 일을 해결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이 내 인생 전체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일어난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뛰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관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를 두고 내가 볼 수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아니, 닥친 일이 내 일인데, 닥친 일이 내 인생에 엄청난 그런 여파를 줄 그런 문제인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경륜 것으로 좋게. 왜냐하면 너의 인생은 나에게 속했고 내가 너의 장래를 약속했고 오늘 네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걱정하는 거로 끝나면 돼. 그리고 그 걱정은 너의 인생의 내용이 아니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평소에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그냥 뭐 염려만 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trust해요. 진리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선택을 하지 않고 내 그냥 힘으로 내가 닥쳐오는 일을 막 해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보면 그들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순간에 그냥 막 해버리고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불법이야. 진리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신 예수가 함께 하시고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이고 장래는 약속하신 대로 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진리가 하는 것을 원하지 마세요. 진리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도 진리를 선택하시고 진리 때문에 자유하시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에 아마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진리는 예수님인 걸 알지만 제가 닥치는 일 앞에서 예수님의 진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선택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